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미래는 어두운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경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어두운가. 뭐 요즘처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또 세간의 비판이 높아지는 때 교회의 장래는 굉장히 어두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상만 보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자체에서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한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돌보아 오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후반부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오늘날의 교회 형편을 본다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죠. 여러 면에서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수파들이 교회의 경신을 위해서 시도를 해보지만은 이 쓰나미 같은 거대한 대세에 눌려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죄의 피로서 구속한 자기 몸인 교회를 포기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결코 죽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예수님에게 속한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나오는 기독론들을 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돌보실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피로서 구속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진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손 안에 교회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방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인도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가 가진, 자기 어떤 교회가 가진, 단체로서, 조직체로서 가진 교회의 그 세속적인 비전을 따라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서 한 세 가지만 드리겠어요. 첫 번째 신뢰로서 우리나라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당 건축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소위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용어인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이런 물질이 아니죠.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헌금하라 그러고 헌금을 짜내게 했었죠. 그런데 교회당이 필요해서 교회당 건물을 짓는 것하고 불필요하게 명성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경쟁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화려하게 짓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별을 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나온 일본 쓰나미의 위력을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교회당은 폭풍과 시련과 장마와 폭설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영적인 쓰나미를 견디지 못하고 너무도 오해 없이 허물어진다면은 그런 건물들이, 그런 건축물들이, 그런 교회당들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아무리 잘 지었다고 해도 전혀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우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에 기반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안 그러면 뭐 늘리고 성장시키고 뭐 이루고 뭐 이름 내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헛것이 되고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가 그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로서 성경은 교회가 세속 사상에서 탈피되어야 한다. 이교적인 행습에서 떠나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한다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상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섬긴다는 그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우상들이 있습니까? 돈의 우상이 있고 세속 사상과 세속의 방법에 따른 자식 우상들이 있고 외형주의의 우상이 있고 기복의 우상이 있고 이기주의의 우상이 있고 권위의 우상이 있고 인기의 우상이 있고 경쟁의 우상이 있고 직분의 우상이 있고 명예의 우상이 있고 건축의 우상이 즐비한 것이 교회라면은 굉장히 모순된 현상이죠. 성경이 모르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교회에서 받은 복음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물질주의와 엔터테인먼트 문화와 이기주의와 경쟁주의와 성공주의를 가지고 매주 교회당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강대상에서 매주 세속적인 사상에 근거한 물질주의 사상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신들의 그런 물질적 세력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세 번째 신뢰로서 교회는 누구나 동일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인물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무계급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는 높낮이가 있고 차별이 있어요. 학력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학력과 근권의 유무에 따라서 엄연한 선이 그어지고 있는 계급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들부터 완전히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형편을 보면 현재로서는 밝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전제하기를 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했어요. 어떤 미래에서 밝다는 걸까요? 미디어에 보고되는 이 교회 소식들을 들으면은 또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지역교회, 개별교회를 본다면은 실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주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교회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보셨는가 하는 것을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세기 이성주의가 한참 활개를 칠 때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죠. 철학자였죠. 그 사람 말하기를 기독교는 앞으로 50년 이내에 다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호언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가 왔어도 볼테르의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 많아도 기독교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초창기로 우리가 올라간다면 박해가 심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순절부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박해를 날마다 일삼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박해를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예수께 속한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켰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 것이 성장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 부흥인 것입니다. 뭐 건물을 때려짓고 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목사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박해도 불구하고 우상을 내버리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생기가 없는 화석화된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무슨 뭐 마리아 숭배, 뭐 성자들의 유물 숭배, 기타 무슨 뭐 미신과 상업주의에 물든 그런 성지순례, 미사제도, 교황의 타락, 대표적인 신뢰들이죠. 성경책은 뭐 평신도들이 비싸서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라틴어나 헬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다친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원이 교회의 문제를 의식하고 있을 기획하려고 시도했지만 수도마저도 마침내 부패하였고 왕권과 결탁하였고 교황청의 시종이 되거나 부유한 지주의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 다음에 루터가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 로마 교황청에 대한 그 95개조의 항의문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발발했었죠. 근데 그때까지 중세기 교회는 거의 미신에 가까운 의식주의와 교권주의 속에서 영적 무기력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의로운 백성들은 명칭만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고 영적인 실체를 유지하려고 애썼고 지하운동을 하였고 그리고 보다 밝은 날을 위해서 남은 자들로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로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1517년부터 18세기 말까지 유럽교회의 대개혁이 있었고 부흥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 또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 믿음에 의한 구원이 그 교리가 새롭게 발견이 됐었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중세기 교회 뭐 전통주의라든지 무슨 공로주의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 또 무슨 이 교황주의로부터 탈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권에 대한 복종이나 선행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것은 유럽에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이 다 이제 교황청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진정한 복음 우리가 찾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는 나라가 돼야 된다 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렸어요. 법으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다 하고 정해버리고 그날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다 세례를 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소위 말하는 법적인 국가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복음적인 일들이 정치적인 세력과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니까 교회가 다시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것을 반대하고 떨어져 나간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둠의 세력이 장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빛의 자녀들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정불리를 부르짖었고 그 결과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고 복음의 순수성,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자국으로 성경이 이제 번역되기 시작해서 성경이 더 이상 닫힌 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열린 책이 됐습니다. 그 후에 1730년대 유럽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1790년대에 와가지고 유럽에 이제 제국주의들이 나타나서 영토 확장과 식민지 정책을 썼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식민지 정책에 편승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났어요. 그때 대형 제국이 주역을 맡았는데 뭐 인도, 아프리카, 뭐 또 남아메리카, 중국 등지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정책 하에 기독교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실책이 있었어요. 또 비선교제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부적절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말씀드려서 복음선교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와서 다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식민지 운동과 서구 제국주의에 의존했던 선교운동은 이제 막을 내렸지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활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때가 됐을 때 큰 변화가 왔어요. 그것이 1960년대에 있었던 성령운동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령에 대한 강조가 생겼고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가 경신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경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머리로서 역사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의 몸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경신하시고 부패한 교회를 깨우쳐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이나 혹은 18세기에 있었던 부흥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옛 방식대로 항상 의존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와 능력과 지시에 의존하면서 교회 경신의 소명을 믿음과 인내로서 감당하면 우리들도 이 시대에 비록 부패했지만 새로운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을 때 남은 자로서 싸우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뜻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그런 자녀들을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내가 내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그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약속을 듣고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제 말로만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뭐 주의 임재가 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내 개인의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서 들으시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복주시오 이런 식의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뭐 100번, 1000번 더 답답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를 고치고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 교인들에게는 정말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치부들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다는 말 아주 옛날부터 해왔지만은 제가 예수 믿은 지 좀 꽤 됐어요.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을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가 썩었다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동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긴급성, 그런 절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의식이 깬 교인들은 더 이상 무력하고 지루하고 부패한 전통적인 교회의 몸을 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갱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어둠의 세력이 팽배할수록 빛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교회가 사회의 노골적인 비난을 받을 때 정말 복음대로 사는 신자들, 정말 복음대로 교회를 하는 그 교회들은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오염된 홍수가 범람하는 때 목마른 자에게 맑은 생수가 되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 보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소명이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나부터 실제적으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썩었다, 다른 사람 다 틀렸다, 그런 식으로 자기 위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경신을 체험하고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방식이 아닌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절단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비복음적인 사상이나 그릇된 교회관이나 그릇된 성경관이나 그릇된 이런 목회관이나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 예수의 영이 나를 인도하도록 그 진리의 영께서 나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까지 자신을 반성하고 바로잡고 기획해야 됩니다. 교회 갱신하는 말은 여러분 추상적인 어떤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가 계획되는 것이 먼저예요. 물론 잘못된 교회의 제도도 우리가 고쳐야 하지만은 제도의 계획 이전에 각자의 신앙생활의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형식적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듣기 위해서 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이 거듭나고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의 생애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성경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공부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늘 앞에 나가서 진정한 기도 한번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면 여러분이 위험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비전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지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직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슨 개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무슨 단체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는 맥 빠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다니고 싶지 않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을 강의하지 않는 설교도 얼마든지 있어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하지 않은 사역자들도 많고 그런 장로님들도 많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교인들이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과거에는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 그런 처지에 한두 번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과 전 세계를 붙들고 계신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십자가로 구속한 자기 백성들을 현재 강력한 능력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그 모임에 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몸이란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거죠. 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에너지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경이로움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바꿔서 깨닫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죄를 누리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뭐 교회당 크고 돈 많이 들어오고 목사님 유명하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라를 썩게 하는 것이에요. 부패의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경신의 능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좋다고 붙잡고 그것을 찬양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우상을 붙들고 사는 삶이죠. 예수님이 형제 자매에 대한 참사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까?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하면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것이 더 끌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내 이 삶의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예수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내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세상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생동력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흘러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몸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 속에 구정물이 흘러들어온다면 그 쓰나미 같은 먹물이 들어온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맨날 먹고 마시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의 머리 밑에 나의 머리를 조가리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번들어하고 건강할지 몰라도 속은 사실은 썩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머리에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육적 교인이 되고 맙니다. 내 삶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꼬리 취급을 하고 살면은 구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거의 뭐 상관없는 사람이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는 삶이 없으면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징계의 대상이 되고 그래도 듣지 않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입니다.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상을 좋아하니까 우상의 나라로 보내셨죠. 가서 시컷 우상 숨기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그 이교국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들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그거 다 섬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와 조국을 상실한 채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그리하면서 내가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방인들이 너 예루살렘에 있을 때 뭐 성전 제사 지내고 할 때 그때 뭐 이렇게 음악하고 뭐 수금 틀고 했다면서 그거 우리 앞에서 한번 틀어봐. 한번 켜봐. 파괴된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내가 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었더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극을 체험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슬픔을 우리가 당해야겠어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서 구원을 받은 신자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대하면은 홀대하면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앞에 우리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날마다 실행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후회할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살인관으로 모시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머리세요. 왜 머리를 무시합니까? 머리가 나를 구원했다고 말로는 믿으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까지 하면서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왜 실제로는 예수님을 머리로 대하시지 않느냐 이거죠. 왜 내가 머리가 됩니까? 왜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합니까? 왜 돈이 교회의 능력이 돼야 합니까? 왜 목사들이 이런저런 일에 무슨 머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그런 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만일 그 예수님을 무시하면 자기들이 무시하던 예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직구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속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교회들은 교회사가 증명하듯이 얼마 가지 않으면 껍질만 남게 됩니다. 그들의 미래는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속한 진정한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참교회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그런 전진의 대열 속에 내가 끼어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견디고 살려면은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경신된 세계를 위해서 나는 달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죠. 이름만 기독교가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께 속한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세속적인 기독교의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치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진정으로 거듭난 우리 크리스천들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머리 밑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면은 교회는 경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미련은 이런 의미에서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자기 몸을 지켜오신 그 주님께서 그에게 속한 진실로 거듭난 백성들을 이 시대에도 지키고 오는 세대에도 지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건전하게 탁월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성도들은 주님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그 미래에 아름답게 될 완성될 교회를 생각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를 진실로 복음 안에서 머리로 모시고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